미국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시작합니다. 오는 20일까지 나흘 일정의 이번 전당대회는 원래 미 중북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됩니다. 낮에는 각종 현안과 주제를 다루는 위원회 모임과 회의 등이 열리며 본 행사는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내일은 미 전역의 경선 결과를 반영한 대의원 공개 투표가 이뤄지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참석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적인 정책도 포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540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62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조지아, 일리노이, 애리조나, 뉴저지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뉴욕이 가장 많은 3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도 피해가 컸습니다. 한편 앞으로 몇 달간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으로 올해 12월에는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총선을 연기했습니다.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던 총선을 오는 10월 17일로 4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면서 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사람들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 5월 코로나 발생이 억제됐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없앴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백신 개발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중국도 자국 기업에 관련 특허를 내주며 백신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캔시노 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 백신 후보 특허 승인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확진자가 약 200건이 보고됐습니다. 한국보건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197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의 거의 80%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나흘간 늘어난 확진자 수는 총 745명에 달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메블리트 차얼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이 터키와 그리스의 지중해 동부 영토 분쟁을 둘러싼 교착 상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카리브해 국가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 도밍고에서 차얼쇼울루 장관과 만난 뒤 트위터를 통해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미니카 공화국 루이스 아비네다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축소된 상황에서 치러졌으며 8개국 특사만 참여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도 집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어제 지지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시위대가 자신을 건자해서 몰아내기 위해 외국 정부와 결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는 외국 정부가 아니라 자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연합훈련이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로 연기되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북한이 수해복구와 관련한 외부 지원을 거부한 데 대해 외부 도움 없이는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진보 진영의 정책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전문가들은 진보적 대북 정책 수용 여부에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6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시작하기로 했던 미한연합훈련이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이번 훈련에서 예정됐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영 능력 FOC 검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6일 미한동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이번 연합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은 애초 16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를 위해 대전 자운대에 파견된 한국 측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일정을 급하게 연기한 겁니다. 해당 간부와의 밀접 접촉자 70여 명이 훈련에서 배제되고 대체 인원이 투입되면서 훈련 개시일이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중 보건당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와 인원 분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지만 훈련 도중 또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훈련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훈련은 또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 대신 미한연합사령부의 전투준비태세 점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국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 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이 언급한 미래연합군 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 사령부 FOC 검증의 예행연습을 의미합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본 훈련에서 예행연습만 진행되면서 사실상 FOC 검증이 무산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훈련은 18일에서 22일까지 일부 방어, 24일에서 28일까지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시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으로 주간 훈련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미 본토와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이 대규모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FOC 검증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연합지휘소 훈련 특성상 훈련 기간 중 미한 두 나라 군 지휘부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군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수방사 벙커나 군이 얘기하는 합참 전투통제실이나 군은 이제 중요 지휘소 같은 경우는 화생방에 방호가 될 수 있는 밀폐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전 지휘소 이제 구성원들이 격리가 되거나 감염이 우려성이 상당히 높은 환경들이에요.
미한 두 나라는 당초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한다는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를 마치고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인 FOC 검증이 예행 연습만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FOC 검증의 연기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공약인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을 통해 가지고 한국 합참은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시행할 것을 희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 FOC가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달성될 가능성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FOC 검증 포함 여부를 놓고 드러난 미한 간 이견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차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서 신종 코로나를 고려해 연합준비태세를 점검하자는 입장을, 한국군은 FOC 검증에 중점을 두자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군의 입장이 최종 반영됐지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한 두 나라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건 충족보다는 조속한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한이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은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등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세 번째 조건이 안보 환경, 결국 북한 비핵화랑 연계가 돼 있어요. 정부 자료를 저도 봅니다만 거기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아주 원론적인 차원만 얘기가 돼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자세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건에 기초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북한이 수해복구와 관련한 외부 지원을 거부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방역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악재 속에서 외부 도움 없이는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번 홍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두 가지 위기와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수해 복구와 관련해 외부 도움을 허용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밝힌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이미 어려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엘 월츠 국장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결정은 매우 안타까운 것으로 홍수 피해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또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 자원만으로 신속하게 수혜를 복구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치 국장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수혜 지역만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며 피해 상황을 복구하려면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VOA에 북한 당국의 결정이 주민들의 장기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악의 홍수가 될지 모르는 이번 폭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지금은 가능할 수 있어도 수해 복구 장비나 깨끗한 식수 시스템과 구호 물자, 약품 등은 외부 도움이 없다면 곧 한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주민의 의료와 보건, 영양 상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를 북한 당국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신종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지 무조건적인 지원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신종 코로나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박 국장은 밝혔습니다. 격리 기간만을 보더라도 북한의 격리 기간은 최장 40일인데 이는 두려움 때문에 매우 조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박 국장은 이런 대응은 인도적 지원 등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제약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전염병 위입 방지책과 국제 지원 허용 범위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ACAPS는 13일 북한의 집중호우가 이어진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북한 주민 135명이 숨지고 11,000가구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 적십자사를 인용해 공개한 사망 22명과 실종 4명보다 6배가량 많은 겁니다. ACAPS는 인명피해 산출 근거를 묻는 VOA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CAPS는 북한 내 접근이 제한돼 폭우에 따른 이재민수 등 수해 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홍수가 재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 발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한 것이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부정적 신호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AP통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우려를 이유로 개성시에 내렸던 봉쇄 조치를 3주 만인 14일 해제하면서 국경 봉쇄 조치는 유지하고 홍수 피해에 대한 외부 지원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은 관련 분야의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관여를 재개하기를 바랐지만 외부 지원에 대한 김 위원장의 공개적인 거부와 개성시에 대한 봉쇄 해제의 결정은 남북협력의 부정적인 신호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이화여대 레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는 이 매체에 북한 경제는 자력 갱생을 내세우면서도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며 제재 돌파 노력과 코로나 예방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최근 임명된 신임 내각 총리의 임무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북한이 홍수에서 회복하고 있고 공중보건시설이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즐리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홍수라는 이중 재난이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관계 교착으로 제재 해제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 상황에서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홍수 피해를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외부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전파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의 취약함을 드러내길 바라지 않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인도주의 지원이 매우 정치화됐다는 전문가의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또 홍수와 코로나 공포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화려하게 치르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에서 홍수로 적어도 22명이 사망했다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발표와 영변 핵시설에 인접한 구룡강이 최근 폭우로 범람하면서 시설 기능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의 보도, 또 홍수 관련 외부 지원을 거부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 벤자민 실버스타인 개건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은 해마다 홍수 대처에 익숙하지만 최근 재난이 어려운 시기에 닥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편집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압박에 놓여 있으며 이번 홍수가 북한의 식량 안보에 대해 이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외부의 홍수 지원을 거부한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북한의 검사와 감시 역량이 얼마나 취약한지 고려할 때만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도 북한 관영 매체가 전한 수해 피해 상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이유로 외부 지원을 거부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표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경제적 생명선인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면서 김 위원장의 장기적 목표인 경제적 자력갱생 확립이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겪고 있는 두 갈래 문제, 즉 코로나와 홍수 대응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바라는 한국 정부에도 중요한 쟁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14일 결핵치료와 관리사업과 관련된 의료물품과 장비가 함경북도에 더 이상 지체 없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업 실행을 통해 결핵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있으려면 물자 반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앞서 이달 12일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함경북도 내 의료사업을 위한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0개월 연장받았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여행 제한과 국경 폐쇄로 물자 전달에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결핵 등 다른 보건의료 요구에 대응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요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해 복구부터 평양 주민들의 생활보장에 이르기까지 민심 달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해 피해가 크고 민심 동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황해북도 음파군 대청리의 큰물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직접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예비 양국을 풀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농장 마을 800세대를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국무위원장 예비 양국을 해제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 때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찾은 건 직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라선시를 방문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수해가 난 지 20여일이 지나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수해 발생 하루 만에 신속하게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주민을 돌보고 있다는 애민 정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마 피해 현장에도 직접 차를 몰고 달려가고 또 트럭에다 쌀을 실어서 보내고 또 조선중앙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하고 그래서 인민을 보살피는 애민 사상인 자신의 통치 철학이다. 이런 걸 가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당 간부들의 세도주의를 없애고 민심을 달래는 움직임은 올 2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부정부패를 이유로 노동당 2인자였던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을 공개 해임했습니다. 이어 6월 7일에는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평양시민들의 주택 문제와 수돗물 그리고 남세 공급 등 생활 보장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북한 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 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7월 20일 평양 대동강구역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책임자들이 지원사업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건설연합 상무가 아직까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8월 6일에는 집중호우로 황해북도 음파군에 수해가 발생하자 직접 차를 몰고 현장을 찾은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애민정치와 멸사복무를 강조하며 움직이는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민심 이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황해북도 수해 현장에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심 동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들어오던 식량, 비료, 밀가루, 설탕, 식용유, 의류 같은 생활 필수품 수입도 끊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말부터 국가 비상 방역 체제를 가동해 장마당 거래를 제한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이어 7월 26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비상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물가가 오르거나 물건이 귀해졌고 이 때문에 장마당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가던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입니다.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완전 봉쇄에 일절 갖다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결국 사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평양에서도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을 대할 면목이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배급을 주면 괜찮은데 배급도 못 주면서 장마당 장사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당 간부들은 배급을 받지만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ations are being cut continuously. One problem with the rations are really the pay that the first millions of state workers, you know.
김정은 위원장은 13일 평양의 노동당 정사에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복구를 당창건 75주년을 맞는 오는 10월까지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큰물 피해와 관련해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3만 9천 정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산림집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또는 침수됐습니다.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뚝도 붕괴됐고 지역별로는 강원도 김화, 철원, 회양, 창도군 그리고 환경북도 음파군과 장풍군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노동당 창건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해를 복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 정부 산하기구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재해가 발생을 했고요. 서해안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곡창지대가 대부분 침수가 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정치국회의 바람대로 철도 교량 언제 그러니까 뚝 도로까지 모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뭐 단기간에 북한의 현재 고갈된 경제력으로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죠.
북한은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대규모 수해까지 입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20억 달러를 넘던 북한의 수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난과 대량 실업에 직면하고 산업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97개로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수출액이 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출로 볼 수 있는 품목은 46개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액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2,736만 달러로 일반적인 나라의 중소기업에나 어울릴 법한 액수입니다. 물론 이는 비공식 무역과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통한 밀수출을 합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식적인 경제 지표로만 본다면 전체 주민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가 6개월간 벌어들인 외화가 2천만 달러대에 그친다는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2016년만 해도 북한이 연간 수출한 금액이 25억 달러에 이르렀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로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을 비롯해 섬유 제품과 해산물 등의 해외 판매가 금지되면서 수출이 급감했고 결국 현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들 주 수출품들의 빈자리를 비제재 품목으로 채우는 등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 중 상위권에 오른 건 손목시계와 인체해부 전시모형, 인조 속눈썹 등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수출 목록에서 볼 수 없던 품목들이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이들 품목들이 수출 품목 리스트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석탄 등의 수출액을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해부 전시모형은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물품 중 7번째로 많은 수출액인 12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의 경우 7위에 오른 남성 의류의 대중 수출액이 1억 7,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7위라고 해도 제재 이전과 이후 수출액 차이가 140배에 이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출이 급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버는 돈이 적더라도 외화를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외화가 매우 부족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ve tried to earn a little bit of money by doing similar processing on commission, but for small value items.
작은 물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적은 돈을 벌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 섬유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팔 때의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이 제재 회피로 외화 수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론 북한 경제의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특히 북한의 산업도 큰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산업은 수입품을 대신해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 사태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의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공업 분야에서도 투자가 없는 등 북한 산업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산업은 국가 산업과 개인 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ig state enterprises like the steel mills, chemical plants, fertilizer plants, textile, fiber plants. I think those are all in.
그러면서 철강과 화학, 비료, 섬유 공장 등 국가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손목시계와 축구공 등을 생산하는 개인 공장들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산업 분야에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됐을 것이라며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들 산업이 사실상 얼어붙으면서 이들 노동자들의 상황에도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가정을 전제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어느 시점엔 노동자들도 국가에 반발할 날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도 북한 내 실업자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북한 측 노동자 5만 명이 실업자가 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재는 북한 전역의 광업과 섬유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 진영의 정책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진보적인 대북 정책 수용 여부와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간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인 17일 민주당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도 민주당으로 대표되지만 견해가 다른 모든 진영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적인 정책도 포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샌더스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의원과 공동으로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선 공약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바이든 캠프 외교안보 핵심 자문인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진보 성향 매체인 더 네이션에 보낸 성명에서 많은 진보 진영의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 주류와 진보 진영의 접근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의원은 북한의 큰 양보 없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선 샌더스 대선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 주도로 진보적인 대북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미북 양측이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칸나 의원은 또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한국의 남북 경협 추진 노력을 미국이 막아선 안 된다며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류의 입장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바이든 캠프가 진보 진영의 이런 대북 접근법을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초당적 성격의 싱크탱크인 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측은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하는 데 열려있다며 진보 진영의 대북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But I think they would be willing to consider a range of incentives so that North Korea takes serious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바이든 캠프는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 같은데 여기에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가 포함될 것이라는 겁니다. 엄선임 연구원은 또 바이든 캠프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캠프는 관계 정상으로 이어지는 평화협정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이뤄질 수 있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바이든 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I don't think I've ever heard the Biden campaign talk about a peace treaty, at least up front.
다만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의 경우 바이든 측이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바이든 캠프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국장은 VOA에 바이든 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제재와 외교적 고립, 심지어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까지 돌아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외 문제에서 진보 진영의 접근법은 소위 현실주의와 절제에 기반을 뒀다며 바이든 측의 핵심 대외 정책팀은 이런 접근법을 포용한 적이 없고 때론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국적 선박이 여전히 캄보디아와 피지 등 제3국 국적 선박으로 가장해 중국 해역을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은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여전히 선박 국적 변경 등의 해상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자체 군축 비확산 관련 홈페이지에 북한 선박이 캄보디아나 피지 선박으로 국적을 임의로 변경해 중국 해역을 불법 운항한 세 가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들이 자동식별장치 AIS의 자동응답기, 즉 트랜스폰더를 조작해 선박 국적 등을 명시하는 해상이동 업무식별부호 MMSI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정부 부처 간 합동으로 발표된 불법 해운 활동 주의보에 따르면 자동 식별 장치에서 발신하는 데이터 조작 행위를 통해 해상이동 업무 식별 부호,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등 선박의 독특한 식별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북한 선박이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해상이동 업무 식별 부호의 첫 세 자리를 조작해 온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런 조작이 북한 선박들의 불법 거래를 은닉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 지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피지와 캄보디아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되면서 이들 착취당한 국가들의 평판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퓨마라는 이름으로 피지 국기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피지 당국의 주의 명단에 오른 바 있는 북한 국적 유조선 송원호가 여전히 해상이동 업무 식별 부호를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북한 선박이 적어도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캄보디아 국적 선박으로 둔갑해 중국 해역에서 운항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선박명도 디페트로 166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이 선박이 올해 6월 3일 중국 해역에서 온원이라는 명칭의 피지 국적 선박으로 정체를 바꿔 중국 해역에서 운행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선박이 북한 해역 주변에서는 북한 국적의 해상이동 업무 식별 부호로 이동하다가 중국 연안에 인접해 있을 때는 피지와 캄보디아 국적으로 선박 정보를 조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해당 지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북한 국적 선박 연풍 3호가 해상이동 업무 식별 부호 조작을 통해 피지 국적 선박인 아리로 둔갑해 중국 해역을 운항한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두 선박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로는 자동식별장치가 발신하는 데이터로 파악한 선박 이동 패턴이 일치하고 선박길이가 146m로 동일하며 국제해사기구가 발급하는 선박식별 고유 번호가 유사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선박이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까지 적어도 약 3개월간 임의로 국적 변경을 하며 불법 활동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몇 가지 징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이 북한 해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자동 식별 장치를 껐다며 이것이 북한과의 잠재적 교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캄보디아와 피지 양국 모두 자국의 해양이익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것이 북한의 불법 무역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선박 국적 임의 변경 등을 막는 데 완전히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송원호 선박처럼 이미 주의 명단에 오른 선박이라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 제재위원은 14일 VOA에 선박의 국적을 조작한 북한 선박들이 제3국의 항구에 입항했다면 주의 의무 실행에 따라 이들의 입항, 선박 등록, 보험 철회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r if they were going to any other ports, then you could take action such as deny them registration, deny them entry.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북한 국적 선박이 북한과 중국 영해 사이만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츠 전 의원은 중국 당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추적 체계를 통해 북한 국적 선박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전에 제공한 정보의 거짓 여부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hina could exercise greater vigilance of North Korean vessels coming to its coast.
와츠 전 의원은 중국이 자국 영해로 입항하는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감시를 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의 주의 의무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한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흘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도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의 방역 단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97명 늘어 누적 15,515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9명을 제외한 188명이 모두 한국 내 발생 감염자입니다. 이로써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나흘간 늘어난 확진자 수는 총 745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한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해외 유입 사례를 차단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핵심 과제였지만 이달 11일과 12일 각각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한국 내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확산세가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적 대유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이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외에도 커피 전문점, 요양병원, 사무실, 대형 상가, 시장, 학교 등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립 한국보건복지부 차관의 17일 브리핑 발언입니다.
정부는 서울 경기의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본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역학조사 지원단을 운영하여 역학조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역당국은 앞서 16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을, 17일 0시부터는 부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종교시설, 학원,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수칙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다시 무관중 상태로 진행되고 신종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로 대규모 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진 지역 학교에선 원격 수업이 권고됩니다.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도 17일 오전 5시부터 한국 내 모든 미군기지의 보건 조치를 한 단계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과 18일 시작 예정인 미한연합훈련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한국의 신종 코로나 급증세를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보건방호태세 단계를 브라보에서 찰리로 격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군기지에 대한 공중보건방호태세 단계를 찰리로 격상한 데 이어 한국 내 모든 기지로 해당 조치를 확대한 겁니다. 공중보건방호태세는 위험도를 평시인 알파부터 브라보, 찰리, 델타 등 4단계로 구분합니다. 찰리 단계에서는 모임이나 이동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주한미군은 또 기지를 출입하는 모두에게 발열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 배치를 최소화하고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됐다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한인 실종자 10명의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 등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할린주 지방정부가 이런 유엔의 요청에 따라 실종자 행방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최근 한국의 민간단체인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 잔류 유족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6월 러시아 정부에 한인 징용 실종자 10명에 대한 유해 발굴과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서한에서 지난 5월에 개최한 121기 심의 뒤 6월 17일 러시아 정부에 이들 10명의 유해를 찾아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송환하기 위한 적절한 수색 작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도 이 서한을 보냈다며 이런 노력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는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다가 귀국하지 못한 채 행방도 모르는 25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제출했었습니다. 유족회는 진정서에 유엔이 이들 25명의 강제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러시아와 한국, 일본 등 관련국의 생사와 신원 확인, 유해 발굴과 봉환 등에 대한 협력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의 신원 확인, 유해 수습 등을 위한 전담 상설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와 일본 정부에 필요한 외교적 기술적 조치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 기록단체로 유족회 진정서 제출을 지원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4일 BOA에 러시아에 대한 유엔의 첫 서한은 강제실종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유해가 발굴되고 다시 이제 가족 유족들에게 되돌려지기 전까지는 강제실종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어떻게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할린 한인분들의 강제실종 상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그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력을 해서 이분들의 그 묘 같은 걸 이제 확인 그 이제 자료조사와 이제 그 묘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남아 계신 그 유족분들께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이라던가 그 자녀분들 지금 이제 70년을 기다려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이제 유해가 봉환이 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남한 출신인 한국인 수만 명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돼 당시 일본이 점유했던 사할린으로 끌려가 탄광경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해방 뒤에도 냉전에 따른 옛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조국에 귀환하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했고 일본은 여전히 생사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석관은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러시아 정부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피해자 명단엔 유족회 대표인 신윤순 할머니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며 각 가족마다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1943년 이제 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끌려가실 때 그 이제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 이제 백봉래 할머니가 이제 임신 중에 계셨었고 그래서 사할린 끌려가신 이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아버지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한으로 이제 남아 있고
6.25 한국 전쟁 직전에 사할린의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편지를 받은 뒤 연락이 끊긴 신 대표 가족은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에 청원하며 아버지 유해 찾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에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에 활동을 접었고 이후 실종자 파악과 유해 수습은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지난 12일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 공관을 인용해 사할린주 지방정부가 유엔의 요청을 받은 뒤 한국인 실종자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할인 지역 출장 소장 등을 인용해 사할린 당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강제 동원됐다가 실종된 한인들의 이름을 파악하기 위해 출장소에 최근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할린 정부 관계자도 러시아 외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실종 한인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제 동원 피해 실종자 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유족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8월 17일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럽 열강들의 침입과 간섭을 받아온 인도네시아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후 약 350년 동안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끊임없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1927년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가 아흐메드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해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투옥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은 네덜란드를 대신해 인도네시아를 점령,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수카르노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독립하지 못하고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1945년 9월 연합군의 이름으로 영국군이 도착했는데 10월에 네덜란드군이 들어오면서 영국군은 철수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네덜란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1947년과 1948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행동을 경찰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국 내에서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이때 투입된 네덜란드의 병력은 1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나토 가입도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고 1949년 8월부터 네덜란드는 헤이그에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과 협상을 시작했고 12월 27일 주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1807년 8월 17일 세계 최초의 증기선 클레몬트호의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기술자 로버트 풀턴이 설계한 이 증기선은 미국 뉴욕주의 허드슨강에서 시속 8km로 약 240km를 성공적으로 항해해 새로운 증기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 클레몬트호의 시운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강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증기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도슬단 범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범선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기선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범선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1807년 8월 17일 클레몬트호 시운전의 성공으로 증기선은 새로운 여행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